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것은 꼭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상황이 나빠서 꼭 불행한 것보다도 그 사람의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불평이 많고 짜증을 내고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무엇이 문제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채워진다고 그 사람이 짜증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태도가 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모든 것이 채워져도 기쁨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뭘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불평이 따르고 불만이 따르고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따릅니다. 이것이 주어진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알듯이 옛날에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방글라데시였더라. 우리 지금 선교팀이 나가 있는 우리 선교팀이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나라에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작은 것에도 없는 것 가운데도 작은 것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시겠죠. 자기 삶을 보면 아무리 좋은 성김과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좋은 은혜를 끼쳐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인격과 신앙이 따라가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감사한 일에도 짜증내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반대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도 자기 형편을 설득하려고 하고 주장하려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어려우면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불행합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어렵고 교우간의 관계가 어렵고 세론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직장에 가도 관계가 어렵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도 누구와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감사함으로 대할까요? 당연시 합니다. 마땅히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내가 그 사람을 또 도움받는 거 당연하지.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의 태도죠.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주어지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하지. 교회는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지. 감사가 있겠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격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더 주지 않는 것에 불평합니다. 더 도와주지 않는 것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많이 도와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불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데 당연시 여기는데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뭐가 유익하겠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시 할 때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많은 것을 당연시해 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마땅히 여기고 이것이 가장 교만한 자세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거지라도 똑같이 반응이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거지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지는 조그만 걸 줘도 아주 고개를 숙이면서 고마워합니다. 어떤 거지는 도와주는데도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니까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된다. 나는 가난하니까 당신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된다. 왜 불평이 나올까요? 당신은 더 잘 살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도와주느냐? 왜 당신 지갑에 만 원짜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천 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 원짜리를 줘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줘도 왜 하나님이 더 안 도와줍니까? 왜 이거는 안 도와줍니까?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도와준 것은 당연시하고 아직도 도와주지 않는 것, 아직도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망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상식 없는 사람이지 아주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사람이 봐도 얼마나 염치 없고 상식이 없습니까? 더 도와주기 싫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지. 많이 도와줘도 감사는 안 하고 늘 불평하는 이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 걸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할지 모르면서 계속 욕구만 하고 또 요구만 하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지만 감사가 없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욕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뿐더러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귀 여기지 못하고 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전체는 사실 감사하는 내용으로 다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믿지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한 기준도 사람이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어요.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선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것도 남에게는 좋고 하면 잘 되고 자기에게는 나쁘고 자기는 잘 안 되면 그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잘못된 것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건 좋다 그래요. 다 좋은 교회라 해도 자기에게 안 좋으면 그건 나쁜 교회라 그래요. 다 좋은 세리라 그래도 자기가 안 좋으면 그건 나쁜 세리라고 나가서 말합니다. 남들은 다 좋은 학교라 해도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학교가 나쁘다고 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 자기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도 나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좋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선하지 않는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은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우리는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자기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했는데도 아닌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의를 행했는데도 이거는 부당한 것처럼 보여. 왜 그래요? 내가 부당하고 내가 의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자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바라보게 하는 그 방해를 막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 편에 서서 자기에게 불리할 때마다 자기에게 자기 이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긴 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범사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생각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그걸 우리 보기에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단편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퍼즐을 처음에 맞출 때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퍼즐을 다 맞춰보면은 아 이것이 이 물고기고 이것이 호랑이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조각조각을 볼 때는 그건 호랑이도 아니에요. 그건 물고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맞춰봐야 돼.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때그때 일어난 일은 이거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된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다지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죠. 억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근본 전제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불행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원에도 보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맞는 일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영광에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짜증낼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의심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안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릴 것 같아서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으니까 내 인생이 불안전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겠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지나놓고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신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신은 고무신이 아니고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들. 일본에는 무려 800만 신이 있대요. 그러니 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의 신이 있겠지요. 실제로 어떤 신들은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기고 어떤 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리 섬기면서 인생이 행복할까? 파리 그냥 파리채를 잡으면 죽어지는 그 파리를 섬기는 신도 있다니까. 개구리를 섬기는 신도 있고 뱀을 섬기기도 하고. 자, 이런 신들이란 말이죠. 이런 신들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아, 나 그래도 파리를 섬기고 있다. 자부심이 생기가? 그런데 이런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겠지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들 종교에 구원이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신들 중에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산신령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그 많은 신들 중에 어쩌자고 우리를 그 많은 신들 중에 신 중에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고 이거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발로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 노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또 없어요. 노력한 그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만 짓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뭐 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지금 이 얘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은 거, 그 많은 기독교 중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이단, 이단 종교,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특권이요 감사 제목이 아닐 수가 없겠죠. 현재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시죠? 자, 감사가 없으면은 그대로 있지 않고 뭐가 따른다 그랬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죠.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가 없으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불평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는 이것이 감사가 안 되면 불평이 생기겠죠. 지금 추석인데 이 예배 때문에 집에 못 간다. 불평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교회 다니게 된 것에 감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 노는 거 못 하고 주일날 골프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하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죄로부터 끊어져서 술독에서 끊어지고 더러운 게임에서 끊어지고 음란의 죄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 그의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것이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생기겠죠. 말씀 때 자기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해 말씀드리면 짜증나겠죠. 화가 나겠죠. 자기가 과거의 죄로부터 끊어진 것에 감사가 없으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감사와 불평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이에요.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 성기 여러분들 커머하면서 커머들 성겨주면 어떻게 막 기뻤으면 난리를 치고 교회 오겠다 그래요? 불평합니다. 왜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성겨주는데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받으면 풍성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보세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삶이 초라합니다. 궁색해요. 마음도 궁색하고 삶도 깨지지합니다. 감사가 없는데 아무리 받아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받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있는 것도 준 것도 하나님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고 베푸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할 것을 더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데 이 원리는 세상과 반대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세상과 어떻게 반대인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받으려고 그러고 승진 받으려고 그러고 이해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복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실제 삶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깨재재하고 아주 천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받는 자는 늘 손해만 보는가? 아니죠.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받는 것에 첫째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받는 것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는 것이 많을수록 사실 삶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힘든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요.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 받고 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욕심으로 추게 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많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은 부동호가 항상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은 자기 저울을 지어서 내가 지금 많이 받는가 내가 지금 주는가를 계산해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주는 것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그치면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을 더 감사로 많이 갚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이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이끌림을 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진행되는가를 보면 그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 죄를 따라 살아, 죄가 하는 대로 따라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어요. 지금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장난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을 갈아타길 많이 해요. 주인을 수시로 바뀌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사람들은 다른 주를 많이 섬기죠. 물질을 주인으로 삼겨. 돈을 따라 살아요. 돈이 생길 곳을 따라. 돈이 생길 것 같으면 주일도 빠져버려요. 주일에 돈이 생길 사업거리에 가면 그 사업을 따라가요. 돈을 생겨. 명예를 따라갑니다. 지식을 따라갑니다. 다 주인이 다른 것이. 또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에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서 점괘를 보면 점괘를 따라 삽니다. 점쟁이가 당신은 올해 사업에 성공하려면 절대 서쪽으로는 가지 말고 또 바다에는 가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평생 이 서쪽에 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계약 맺으러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못 가. 동쪽으로 모아야 돼. 지금 바다에 큰 선박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못 가 산으로 모아야 돼. 점괘 하나의 인생이 메어서 그걸 주인으로 성경에 살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 사는가 보세요. 공중에 떠드는 공중파, TV에 보는 말에 따라 삽니까? 게임에 따라 삽니까? 인터넷에 따라 삽니까?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 삽니까? 주일의 말씀은 여기서 받아놓고 사는 것은 다 딴 데 인도받아요. 다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말에 따라 살지 않고 무당이 하는 말도 따라 살지 않고 매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살 수 있는 말씀이 주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이웃집 사람 말 듣고 TV에 나오는 걸 보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큐티를 통해서 그날 그 시에 주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불평이 되겠죠. 왜 또 그런 말씀을 해서 왜 저런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은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도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기도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또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소리를 넣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맨날 하고 힘들다는 얘기는 맨날 하고 이런 근심거리 기도 제목거리를 늘 내놓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저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놔도 기도는 안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늘 불평하는 사람. 캠퍼스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 직장하면 기도할 장소가 없어 화장실에서 한다.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기도할 장소를 마련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장소가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답답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가죠. 물도 넣고 그냥 빌죠. 그게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시는 이런 특권을 가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죠. 셀 리더들이 자기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잊어버렸네요. 이제 깨달았네요. 그런 말하는 셀 리더들이 불평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돼요. 그러니 빈약한 기도를 하는 만큼 내 신앙이 빈약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만큼 불평거리는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다스림 받아요?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으려면 주일 내가 일주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 받으면 말씀 못 받으면 안 되는데 말씀에 생명을 걸겠죠. 말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겠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고통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되겠죠. 왜 또 저런 말씀을 주셔서 또 이번 주부터 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되겠네. 참 괴롭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안 살려는 사람은 늘 불평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는가를. 많은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왜? 당연시 여기거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거든.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가 있는 것이, 당연히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 특별한 것이. 그런데 감사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주일 말씀이 귀하게 들리겠어요?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당연히 있고 교회는 예배가 당연히 있고 예배는 말씀이 당연히 있고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여깁니까? 당연히 여깁니까? 아니면 그것이 귀하게 여깁니까?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서도 감사한 것이 적은 거지,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많은지 준 것이 많은지,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산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종교화되기 쉬운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1년 전에 뜨겁게 믿은 사람도 1년 후에 시들해서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게 첫째가 뭔줄 알아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서도 신앙은 급속하게 종교화됩니다. 율법으로 신앙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신앙하면 예를 들면은 뭐 십일조를 꼬박꼬박 할 수는 있습니다. 뭐를 자기 좋은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약점은 율법으로 십일조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식과 규범으로 할 뿐이지 감사와 은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십일조 해놓고 그 영혼의 심령이 뛰어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율법적인 삶을 사는데? 은혜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십일조는 율법적인 의무로 할 수는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왜 반응을 못해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 그런 은혜 없는 신앙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셀 모임 다 하고 얼굴은 어두워 경직되어 있어. 굳어 있어. 바리새인들의 얼굴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 했어. 충수했어. 근데 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11절을 박하와 침향을 저울에 재서까지 정확하게 하는데 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문제가 많죠. 늘 기도하는 것이 단란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많이 해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직장 끝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죠. 딴 사람이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 은혜가 많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 형통하지 않아요. 삶에 그렇게 뭐 되는 것이 없어. 왜 늘 구할 것만 구하지 이미 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없어. 감사는 없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욕심이라는 우상을 찾아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신앙에는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은혜는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 그는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듣기 위해서 남들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전심도 굽고 따라하는데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생명이요 영이신 그 말씀을 다 가까이서 들어요. 그 좋은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게 했어요. 그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가까이서 온갖 불치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문둥병들이 낫고 중풍병자 낫는 걸 제일 가까이서 다 목돌렸어요. 바다의 파도가 갈라지고 잠잠해지고 오병이어의 떡이 있는 거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아요. 그걸 은혜로 감사하게 받았다면은 처음에 자기가 욕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따른 마음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놀라지도 않아요. 당연해요. 귀신이 쫓아내는 그라사인이 변화된 것 당연해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늘 한 가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용돼서 그 마지막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백 가지를 숨겨주고 사랑을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 가지 중에 은혜를 받고 숨겨줘도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와 다른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 삼고 대적하고 배반하게 되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섬김 받고 은혜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태도예요. 그 태도는 바로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너무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라는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굴을 받고 행복한 거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얼굴이 늘 욕구 불만으로 차 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 마음을 잡기 때문에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마음에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감사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귀중한 선물을 주는데 감사하지 않고 뻣뻣이 당연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무서울 거예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값없이 이렇게 주는데 뻣뻣이 해서 뭐 당연시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섭죠? 왜 무섭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는 완고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봐도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겠죠. 바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고 섬기는 마음, 내가 없지만서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갔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죠. 밝죠. 괜히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밝아요. 왜? 마음이 하나님이 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더 많은 물질과 축복을 받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안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삶의 패턴, 삶의 나의 방식, 삶의 태도, 이것이 안 바뀌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 복을 물질을 10배로 축복해 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무 감사가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나의 뿌리 속, 뼛속까지 배어있는 나의 나쁜 삶의 태도,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고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로 바꾸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감사로 베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은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주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이게 기초지만 여러분들 건물의 기초가 별게 아니라 토목건설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허술하고 약하면은 건물을 더 세울수록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겠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그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어줘도 그건 안전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마음에 많은 것이 주어질수록 불평이 생기고 사단의 틈만 더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좀 이전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 틀을 잘못된 삶의 패턴을 좀 떠나서 새롭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전혀 감사거리가 안 되게 생각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당연시했던 것들 다시 끄집어내서 기록해 보세요. 마땅하게 여겼던 것들 다시 한번 자기의 사고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완고했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내 영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의 원리에 따라 살아서 이 양이면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